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크리스마스와 함께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죠.
네, 선배님은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아...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주면은 굉장히 화내요.
그래도 어린이 아닌가요?
그냥 네. 오늘 하루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푹 쉬면서 놀아라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요, 부모님과 함께 노는 거라고 합니다. 뭘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죠.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는 부모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빠요. 같이 얼굴 보고 웃고 같이 밥 먹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건데, 이 별거 아닌 일이 왜 그렇게 절실한 선물이 돼버렸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는 사랑스러운 아이들 꼭 껴안고 사랑한다고 많이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셨습니다.
늘 희극인이라고 그러시다가 왜 오늘은 또 개그우먼이라고.
저의 미스테이크인데 그걸 짚다니. 정말 막막해지네요.
오랫동안 네.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호흡이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서로 맞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앵간하면 맞을 때가 됐는데요, 선배님.
그럼요.
저는 예.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는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그렇죠.
예. 예.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네. 자,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또 마음껏 기뻐하고 신날 수만은 없는 그런 어린이날이죠. 이렇게 귀중한 아이들을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내야 했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생각나실까. 아, 그 생각만 하면 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세상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발 사라지고 네. 서로 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인데요. 어린이날에 또 한 번 부끄러워지네요.
네. 그렇지만 어린이는 어린이기 때문에 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또 아이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게 놀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 책 페이지도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이렇게 검색하시고 찾아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세요.
네, 고전읽기 이번 주 작품은요,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이 책을 골라봤어요. 몽구.
몽구 몽구. 이 책 제목 처음 듣고 각자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몽구가 그 백구 같은 강아지냐, 몽구가 사람 이름이냐, 그럼 몽구 친구는 누구냐, 뭐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 같은데요. 몽구는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중국 당나라의 훈육서입니다. 몽구. 선배님이 몽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한자로 돼 있는데요.
네.
몽자는 어리석다, 어리다, 어둡다 뭐 이런 뜻이래요. 구자는 구할 구자, 구하다, 찾다, 묻다. 이 두 글자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고 그러네요. 몽구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어리고 무지하지만 이제부터 세상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나가서 청년까지
네네.
이들의 목마른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자문, 소학, 동몽선습 이런 책과 같은 종류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천자문은 뭐 그냥 네 글자로만 딱 돼 있잖아요.
네.
뭐 천지, 현, 황 이렇게만 돼 있는데 네네. 이 몽구는 온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떤 사자성어를 주고 그 사자성어가 생기게 된 배경까지를
우와.
설명을 해줘서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죠.
아, 그럼 몽구를 지은 저자 이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한. 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당나라 때 사람. 당나라 현종 때 사람인데요.
네네.
높은 벼슬은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다만 은퇴한 뒤에 중국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는데 파양호라는 네네. 호수 근처에 자리를 잡고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그래요. 이곳에서 이제 노후에 그 같은 집안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훈장 선생님 노릇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 얘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쓴 교재가 바로 몽구.
네. 그런데 이 책을 보충한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한이 몽구를 지었는데 네.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은 사람이 송나라 때 사람인 서자광입니다.
네.
우리가 읽는 몽구 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몽구는 바로 서자광이 보충한 그런 책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몽구 그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해져요.
일단 등장인물이나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 네. 중국의 오래전 고대 전설시대부터 이한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당나라 때까지 개성적인 인물들 또 뭐 왕이라든지 장수라든지 또 네. 여인이라든지 한 그러니까 그런 저 돋보일 만한 위인들 개성적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쭉 싣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빨리 읽어보고 싶죠. 네. 그 전에 그래도 여러분께 선물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몽구는 다음 중 어떤 장르의 책일까요? 1번 훈육서, 2번 동화.
조금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저 권진영 씨가 힌트 좀 줘보세요.
이렇게 만만한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두 글자는 아니에요.
그 힌트가 아니지. 정답을 왜? 그냥 거의 밝혀주는 거지.
그래도 모르시는 분 있다니까. 그래도 봐요.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네. 분은 50원의 1 문자 샵1045 반디로 보내주세요. 문자와 반디로 보내주신 분 중에 각각 3분씩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몽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은 사람을 부리는 지혜 중에서 그리고 아랫사람의 겸손하기 편입니다. 젖은 머리를 쥐고 손님을 맞은 주공. 사마천이 지은 역사책 사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주나라의 무왕이 죽자 동생 주공은 어린 조카인 성왕을 보좌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백금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봉지인 노나라로 가게 하고 훈계했다.
나는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인 동시에 성왕의 아저씨이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결코 낮은 신분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손님이 찾아오면은 한 번 머리를 감다가도 세 번이나 머리를 잡고 뛰어나갔으며 한 번 밥을 먹다가도 세 번이나 뱉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재를 맞아 대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제 천하에 어진 인재들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너는 노나라로 가면 제후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신발을 거꾸로 신고 뛰어나가 손님을 맞은 채옹. 한나라의 역사책인 후한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채옹의 자는 백계이며 진육은 어현 사람이다. 젊어서부터 박학다식해 문학, 수학, 천문학을 좋아하고 음악을 아주 잘했다. 조용히 살면서 옛날을 사색하며 살았고 같은 시대의 사람들과도 사귀지 않았다. 뒤에 궁궐 근위대장인 중랑장이 되었다. 헌제가 서쪽으로 도읍을 옮기자 왕찬이란 사람도 장안으로 이주했다. 채용은 그를 만나보고 높이 평가했다. 당시 채용은 재능과 학문이 뛰어나 조정에서도 높이 존경받았다. 그의 집에는 항상 수레나 말이 길을 메우고 손님이 자리에 가득 찼다. 그런데 채용은 왕찬이 문 앞에 왔다는 말을 듣자 신을 거꾸로 신고 맞아들였다. 왕찬이 들어왔는데 나이가 젊은 데다가 땅딸막한 모습을 하고 있어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자 채용이 말했다.
이분은 왕공의 자손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뛰어넘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집의 책과 글은 전부 그에게 줄 작정입니다.
왕천의 증조 왕공, 할아버지 왕창은 모두 삼공벼슬의 대신이었다.
낭독에 이어서 이상은이 부른 삶은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일, 이거 실천하기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럼요. 근데 여기에 나온 주공은
네.
손님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그 손님이 저 인재들인데
네.
인재들이 찾아오면은 머리를 감다가도 세 번이나
우와.
멈추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래?
머리가 네. 길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길어서 이렇게 뭐 상투처럼 이렇게 말아 올렸는데 남자들도. 근데 그 머리를 감는 일이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매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리 행사인 거죠. 예, 한번 머리를 감으려면 그거 다 비녀 빼고 늘어뜨려가지고 머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감다가. 근데 감고 있는데 손님이 왔단 말이야.
얼마나 성가셔.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나 지금 저 헤어 지금
그러니까.
단장 중이니까 이렇게 네. 말 안 하고 그대로 말아 올리고 아이고 저 손님 빨리 맞으러 가야지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걸 세 번이나 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전부터 강조되어 온 공직자의 미덕이죠. 이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네.
맞이하고 하는 거. 근데
네.
이게 참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 예전에 피해자였던 사람이 새로운 정권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더 기고만장해지는 예가 많아요.
네.
예, 항상 주인보다 마름이 더 가혹하듯이. 우리가 봄봄 읽었을 때도 그 장인어른이 마름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얼마나 못됐어요. 통치자가 아무리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어도 그의 손발이 되는 사람들이 참 실천을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네. 앞에 두 이야기, 주공과 채용의 이야기는 겸손함으로 인재를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주공은요.
네.
중국에서 아주 전설적인 성인으로 받들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네,
전설 속의 인물은 아니고 실제 인물이긴 한데
네네.
심지어 공자가 주공을 엄청 존경했다고 그러죠.
네,
현실 속에서 그 저 꿈속에서 주공이 보이지 않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네네.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주공은 그 주나라를 세운 주나라 왕조를 세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공. 네.
근데 이제 주문왕이 죽고 어린 조카 성왕이 즉위를 했는데
네.
그 성왕을 도와서 중국 문화의 기초를 다진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실화인 거예요?
아, 이게 좀 약간 상징적인 얘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채용과 왕찬의 이야기에서 왕찬은 그다지 평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채용은 다른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않았다면서 왕찬은 왜 그렇게 대우를 했을까요?
이 왕찬이라는 사람이 나이는 젊은데
네.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네네.
다만 이제 채용이라는 사람이 조정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당대 대학자인데 이 채용만이 왕찬을 알아본 거죠.
아.
그래서 다른 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아 왕찬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니까 신발을 거꾸로 신고 막 달려가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왕찬이 누군데 저렇게 반겨 맞아 맞이하는 건가 하고 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땅딸막하니
네.
인물도 못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왕찬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높이 평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고 보시오.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인재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인재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네네.
그 당시는 굉장히 난세였거든요.
네네.
예, 이때가 이제 후한치대인데 이 이후에 난세가 오는데 이때는 인재를 빨리빨리 그 알아봐야 돼요. 그 능력이야.
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관상학이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인재를 뭐 시험도 치고 뭐 재수 삼수 시켜가지고 오랫동안 관찰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면 시간이 너무 없어. 빨리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그럼 빨리 내 사람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내치든가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관상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요즘 이 난세일수록 관상이 판을 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미아리나 종로에 또 관상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요즘도 불확실한 난세인가 봐요.
늘 난세는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내용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겸손한 일은 사실 우리도 보면 일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나보다 큰 사람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당연히 겸손해지는데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겸손하기는 이거 진짜 어려운 일 같습니다. 네.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겸손할 줄 알 때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책으로 들어갈게요. 몽구 다음 낭독은 둘째 문 아랫사람이 갖춰야 할 지혜 중에서 모두가 사모하는 인품을 지닌 두 신하 편입니다.
사는 곳에 수레바퀴 자국이 깊게 패인 진평. 한나래 때의 역사책인 진안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진평은 양무군 호유현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집이 가난했다. 그러나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노장 사상의 한 유파인 황누솔에 능통했다. 그는 풍채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성장해서 아내를 맞아들일 때가 되었지만 부자 중에는 따를 줄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진평 쪽에서 역시 창피해 했다. 얼마 뒤 부자인 장부에게 다섯 번 시집 갔으나 다섯 번 모두 남편이 죽었던 손녀딸이 있어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진평이 그녀를 맞아들이고자 했다.
진평은 정말 훌륭한 공자구나.
장부는 진평의 뒤를 따라 그의 집까지 갔다. 그런데 그의 집은 성벽을 등 뒤로 가난한 거리에 있었고 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적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지체 높은 사람의 수레바퀴 자국이 많이 있었다. 장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장중에게 말했다.
나는 진평에게 손녀를 주려고 한다.
진평은 가난한데도 생업에 힘쓰지 않아 마을 사람 모두가 그의 생활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에게 딸을 주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그의 사람됨을 보고 왔다. 사실 진평 같은 훌륭한 남자가 오래도록 가난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국 혼례에 필요한 술과 고기를 살 돈을 주어 시집을 보내버렸다. 시집 보낼 때 손녀딸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섬기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진평은 고기를 나누어 지는 일을 했다. 그 고기를 나누는 방법이 대단히 공평했다. 그 지역 유지들이 그것을 칭찬하자 진평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천하를 관리하게 해준다면 이 고기를 나누는 것처럼 잘해 보이겠습니다.
그 후 그는 고조 유방을 쫓아 호군 중위가 되어 여러 장군들을 통솔했다. 고조는 황금사만 그늘 진평에게 맡기고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고 금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 진평은 많은 금을 싸서 초나라 군대의 첩자를 풀었다. 천하가 평정된 뒤에 고격 후에 봉해졌다. 해제 시대에 좌승상이 되었고 여우 시대에는 우승상이 되었다. 문제 때 승상에 오른 뒤에 죽었다.
깊은 골짜기 복숭아 나무 밑에도 작은 길이 생긴다. 한나라 때 이광이란 사람은 농소군 성기현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활 쏘는 궁술을 전해받아 이광도 궁술에 뛰어났다. 어느 날 이광이 사냥을 나가서 풀밭 속에 있는 돌을 호랑이로 보고 활을 쏘았는데 돌에 깊숙이 꽂혀 화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잘 보니 과연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돌을 몇 번이나 쏘아도 돌에 화살이 박히지 않았다. 이광은 그 후 칠군의 태수로 계속 임명되었다. 그리고 40년간 백성을 다스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러는 동안에 천자로부터 상을 받으면 그때마다 부하에게 나눠주었다. 평생 동안 일반 군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생활했으며 마음이 관대하고 너그러우며 부하를 가혹하게 괴롭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도 기꺼이 그의 부하가 되기를 바랄 정도였다. 한 번은 한나라 무제 때 선봉장이 되었다. 그때 대장군인 위청을 따라서 흉노를 공격했다. 공격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패배하고 말았다. 대장군 위청은 천자에게 보고를 올려서 군대가 패하게 된 이유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광으로부터 자세한 사정을 들었다. 그러자 군대의 감시관인 장사가 대장군의 진지에 와서 이광을 책망했다.
이광은 시말서를 쓰시오.
이광은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관례를 올리고 어른이 된 다음부터 흉노와 크고 작은 전투를 70여 차례나 치렀지만 아직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길을 잘못 들어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제 정말로 하늘의 운이 다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내 나이 올해 60이 넘었는데 지금 붓대나 휘두르는 감독관 앞에 나가서 조사 따위를 받아야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큰 칼로 스스로 목을 쳐서 자결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광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모두 그를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복숭아나 자두는 스스로 나를 보러 오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무리 깊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계곡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헤치고 찾아오므로 나무 아래는 저절로 작은 길이 생긴다.
이 속담의 비유는 복숭아나 자두는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꽃과 열매 때문에 사람이 꼬여든다는 이야기다. 이 말은 비록 작은 비유지만 덕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큰 뜻을 품고 있다. 네.
와.
이 얘기가 참 좋네요. 와. 복숭아나 자두는 네. 나를 보러 오라고 하지 않지만 아무리 깊은 계곡에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그러니까. 와, 진짜 이거는 다이어리에 써놔야겠어요.
그래요. 왜 이렇게 근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까?
글쎄,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나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열매를 맺으면 알아서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열매를 먼저 맺어야지. 열매도 맺지 않은 복숭아나 자두는 사람들이 찾지 않거든요.
복숭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 나무가 복숭아 나무인지 모르니까. 아,
복숭아 그러니까. 나무와 자두나무가 귀한 이유는 그 네. 복숭아 맛있고 달고 단 복숭아와 자두가 열리기 때문이지
네.
그 열리기 전에는 뭐 찾아오나요?
그러네요. 네,
지난 봄에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저희 집 뒷산에 이제 그 벚꽃나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평소에는 그게 벚꽃나무인지 뭔지 신경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 그냥 나무일 뿐이니까.
그냥 나무일 뿐이야. 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벚꽃이 활짝 핀 거예요.
어머나.
마치 이거 보세요. 저는 벚꽃나무였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했죠. 그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는 듯이.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한참 봐주고 칭찬하고 아름다움을 느꼈죠.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권진영 씨는 그냥 봐도 괜찮은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도요.
자, 이번에 이 몽구에서 그런 인물 두 사람을 들었죠.
네.
첫 번째는 진평. 이 진평이라는 사람은 가난한데도 뭐 그 별로 그 생계에 신경을 안 써요.
네.
사람이 많이 찾아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평은.
네네.
이 장부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부가 소녀딸을 시집 보낼 때.
네.
이 소녀딸을 먼저 시집 보냈는데 다섯 번을 보냈는데 다섯 번 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일찍 시집 네. 보내자마자. 그러니까 네. 이제 시집 못 가고 있었어요. 이 소녀딸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문이 나면은 어?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 결혼하겠어요. 근데 네. 진평이라는 사람이 아 내가 결혼하겠어 이렇게 의향을 내비친 거죠. 근데 가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런데 이 장부라는 사람이 가보니까 진평이라는 사람 집 앞에 가보니까 그 길 집 앞에 그냥 술에 자국이 엄청 많은 거죠. 왜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건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알아보고 아 이 사람은 뭔가 될 사람이다 크게 될 사람이다 네. 라는 거를 미리 예견을 하고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소녀딸을 줬다는 그런 얘기죠.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이광. 이 사람은 불행한 남자였네요. 잘하다가 한 번의 실수를 안타깝게 된 거죠?
그랬어요.
네.
기원전 119년, 이 이제 한무제 때, 위청이라는 대장군을 위주로 해서 군사를 몰고 흉로를 토벌하러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광이라는 장군이 그 이제 부장군으로 가는데, 그 밑에 장군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길을 잃어서 본대와 원래 이렇게 합류를 해서 흉로를 물리치기로 작전을 짰는데 그 명령을 못 지키게 돼요.
네.
약속한 날짜에 맞추지 못해요. 자, 이런 정도의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평민으로 떨어지게 되는 죄를 받으면 돼요.
네네.
장군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나이가 이때 이제 60대인데 감시관이 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잘못을 했소? 어? 심할서 쓰시오.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자세히 보고하시오 하니까.
네.
야, 내가 지금 흉노하고 70차례를 싸웠는데, 70전 69승 1패인데, 1패 때문에 나를 이렇게 치욕을 주나? 안 되겠다고 자결을 합니다.
아이고.
참.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어떤 고든 자세,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마천의 사기 이장군 열전에 있는 말을 이 몽고에서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이광의 불운함을 천하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뒤따른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이안의 몽구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몽구는 다음 중 어떤 장르의 책일까요? 1번 훈육서, 2번 동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책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네. 힌트를 드립니다. 문자와 반디로 보내주신 분 각각 3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몽구 다음 낭독 부분은요, 역시 둘째 문 아랫사람이 갖춰야 할 지혜 중에서 돈에 대한 결벽증입니다.
우물물을 마시고도 동전을 남겨둔 학자렴. 풍송톡이란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학자렴은 굶주렸을 때도 음식물이 자기 것이 아니면 받아먹지 않았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도 자기 옷이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았다. 한 번은 누이를 방문해서 식사를 했는데 방석 아래에 돈을 두고 떠났다. 밖을 걸어가다 물을 마시면 언제나 일전을 우물 속에 던져 넣었다.
죽은 사람의 황금도 되돌려준 뇌의. 한나라 때 뇌의라는 사람의 차는 준공이라고 하며 예장군 파양현 사람이었다. 처음 그 지방의 공조가 되었을 때 훌륭한 사람을 추천해서 기용했으나 그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하지 않았다. 뇌의가 예전에 죽을 죄에 빠져있던 사람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 황금 두 근을 준비했습니다.
아니네. 나는 받을 수 없네.
부디 소인의 정성으로 보아 받아주십시오.
그런 것은 받을 수 없으니 가지고 돌아가게.
황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뇌의가 없을 때를 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붕 위에 던져놓고 돌아갔다. 그 후 지붕을 다시 깔 때 그 황금을 발견했다.
그것을 황금 주인에게 돌려주거라.
그 사람은 벌써 죽어버려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청의 아전에게 맡겨라.
뇌의는 그 후에 출세해서 천자의 기록 담당관인 시어사라는 고관이 되었으며 남돈현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동물원의 변해관에 듣고 왔습니다.
네,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금전에 대해서 결백함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융통성도 없고 답답할 정도로 보이는 결벽지응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어떻게 누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돈을 놓고 나와요. 밥 준 누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어요. 뭐 좋았겠어요 그게?
근데
왜 이렇게 남처럼 대하나 했겠지?
우물에서 우물에서 물을 먹고 나도 거기다가 동전을 떨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그 동전을 어떻게 꺼내라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뭐 한... 네? 아유,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뇌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구해줬는데,
네.
이 사람이 고맙다고 황금을 두 군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받을 수 없다고 이 사람이 가면서 그 황금을 지붕에다 던지고 갔대요.
네.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지붕을 고칠 때 보니까 그게 발견이 돼서 돌려주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야, 그 어떻게? 그래서 그걸 관청에다 줬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을 진짜 무슨 저 데리고 와가지고 감사원 이런 데다가
네.
일하게 해야 되는데
와 진짜 대단하신
얼마나 청렴 결백하겠어요 이래서.
그러니까요.
네. 이때의 그 금전 관념이라는 게 참 어떤 현실적인 이익보다는 명분이나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네네.
청백리잖아 이런 뇌의 이런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청백리가 돋보이는 세상은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청백리가 별로 없는 세상이에요. 너도 나도 다 그 백성들을 저 못 살게 굴고 갈취를 하니까
네.
학정을 펼치는 관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돋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역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완전히 달라지죠.
네.
이때는 제 정말 예전에는 금전보다 도덕을 우선시하는 시대에 살았고
우와.
이렇게 옳지 못한 금전, 옳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허울 뿐인 도덕보다는 확실한 금전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금 사상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순금 사상까지 갔죠.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모든 것이
네.
말단부터 최고위까지 사실 돈 아니면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네요.
정경유착. 자 사실 뭐 세월호도 좀 밝혀져야
네.
되지만 밝히고 있지만 정경유착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학자렴이나 뇌이 같은 인물이 현대에 다시 살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오늘 배우는 바가 큰 것 같아서 한 편 더 낭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둘째 문 아랫사람이 갖춰야 할 지혜 중에서 15 남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한 관리편 한번 들어보실게요. 탐내지 않는 마음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자한. 춘추시대의 역사를 해설한 책인 좌전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다. 송나라 사람이 보옥을 손에 넣었다. 그는 이 보옥을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사성벼슬에 있던 자한이라는 사람에게 바쳤다. 그러나 자한은 이 옥을 받지 않고 극구 사양했다. 그러자 옥을 바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 옥은 세공사가 보증한 훌륭한 옥이라고 해서 당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어째서 받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보옥을 받지 않는 것은 옥의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니라 재물을 탐내지 않는 마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네. 그러나 당신은 보옥을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고 있네. 만약 자네가 나에게 그 보옥을 준다면 당신은 보옥을 잃고 나는 탐내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에 보물을 잃어서 두 사람 모두 보물을 잃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네. 그러니 내가 이 옥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그 보옥을 가지고 있어서 좋고 나는 나의 마음가짐을 지켜서 좋으니 두 사람 모두 보물을 잃지 않는 것이 되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일세.
몰래 한 선행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 주가. 한나라 때 주가란 사람은 노나라 사람이었다. 노나라는 원래 공자의 고향으로 그의 가르침인 유학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교육시켰다. 당시 주가는 의협심으로 유명했다.
용기 있는 인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관은 그 사람을 집에 숨겨서 보호해 주었다. 그렇게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보통 사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선행을 했다. 그러나 결코 쉽게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는 일이 없었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푼 덕을 숨겼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베푼 덕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었다. 사람을 구하는데도
우선 가난하고 곤란한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
했으나 자신의 집은 여유가 없어서 겨우 살아갈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의복은 색깔 있는 좋은 옷을 겹쳐 입지 않았다. 맛있는 음식을 즐겨 먹지 않았고 마차를 끄는데도 겨우 작은 소를 끌 뿐이었다. 자신을 위한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위급함을 구하는 데 더 열심이었다. 예전에 몰래 개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줬지만 개포가 출세하고 나서 존귀한 신분이 되고 난 다음에는 평생토록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때문에 장안의 서쪽 경계선인 함곡관에서 동쪽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를 사모해서 목을 길게 느리고 주가와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사람의 위급함을 구하는 데 열심이었던 주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미루면서 구조에 힘쓰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이구, 두 말하면 뭐합니까?
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겁니다.
그러게요.
네. 자, 어쨌든 그 주가의 얘기도 그렇고요. 탐내지 않는 마음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자한의 얘기.
네.
이 이야기를 읽고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라는 그런 노자 도덕경의 지족자 부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몽고 첫날 읽어봤습니다.
네.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5월 5일 월요일 제목 대학 졸업장이 부끄럽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이 다 있다. 그렇게 도합 16년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배운 걸까? 졸업장만 수집했나? 아우, 몽구. 당나라의 훈육서라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솔직히 좀 무시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폈다. 나는 애들이 아니니까, 어른이니까. 그런데 이건 충격이다. 나 다시 훈육받아야 하나 봐. 이 책에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있다. 거기다 수준도 아주 높네. 오늘 배운 것만 나열해도 첫 번째, 아랫사람에게 겸손하고 두 번째, 훌륭한 인품을 가져야 하고 셋째, 돈에 욕심내지 말고 넷째, 남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런 고차원적인 가르침이다. 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면 커서 뭐가 되긴 될 것 같다. 이런 걸 알고 나니 참 아쉽다. 학교에서 국영소보다 이런 인간이 되는 법을 먼저 가르친다면 우리 사는 사회가 지금처럼 삭막하지는 않았을 텐데. 분노할 일 없이 다 같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수이움이 물밀듯이 물려온다. 어머니, 아버지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좀 물려주세요. 그게 바로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몽구 강추합니다.
고전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홍익 출판사에서 2주의 고전 몽구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빨래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몽구는 훈육서죠. 훈육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당첨자분들은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윤상의 문득 친구에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